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가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된 것입니다. 지난 겨울은 유달리 춥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봄을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고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따뜻한 봄날의 날씨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환하고 따뜻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에 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봄의 인사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정적이 들었네요. 자, 따뜻한 봄날처럼 늘 환하고 밝게 사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늘 밝고 환하게 사세요. 봄날처럼 환하고 밝게 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봄날처럼, 봄날은 막 만물이 생동합니다. 푸릇푸릇 가지를 나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대 기적 중에 여섯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참석하셨다가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제 나오셔서 길을 가시는데, 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도록 해서 한 푼 두 푼 주는 그 구걸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앞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캄캄함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침으로 이기셔서 그 진흙을 눈에 붙이시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눈을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맹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밝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자, 첫 번째는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왜 생겼는지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수많은 기독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요, 반드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구걸하는 거린들입니다. 그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것처럼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동정을 한 번이라도 더 사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가니까 많은 거린들이 한 푼만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구걸을 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았어요. 가장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사람들에게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면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벌을 받았는가라고 하면서 그 안 좋은 시각으로 그를 보는 것을, 본 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제자도 그런 일반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합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남의 말에 대해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형편일 때 누군가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의 뒤에서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 심장을 콕 찌르는 말이 됩니다. 아픈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물론 사람들 중에 어떤 장애를 가진다거나 잘못된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대다수의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나이가 많아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해서, 아니면 어떤 전염이 되어서 등등 많은 원인이,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육신의 질환이 하나님의 큰 뜻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섬기는데 신실했습니까? 근데 그가 큰 고난을 당해서 자녀들이 다 죽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육신의 질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세요. 그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몸에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눈에 안질이 있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리고 간질 발작을 했고,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많이 맞아서 온몸이 골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사였던 누가가 옆에서 돌봐줘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몸이 약한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으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업적에 취해서 행여나 교만해질까봐, 행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가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육신의 질병 또는 어려움 또는 고난을 만날 때 그때 너무 주눅들어 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아, 내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큰 뜻을 가지고 계셔서 잠시 어려움을 만나거나 잠시 어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나를 올바르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석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였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를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3절과 4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이 악화가 되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그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를 무덤에서 걸어나오도록 하신 다음에 살리는 것을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과 어려움, 육신의 연약함, 질병 같은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신앙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갖고 계시고 이것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죄 때문이다, 내 인생이 이렇다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이것을 해결받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믿음으로 삶의 형편을 바르게 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신실한 손길을 소망합시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의 손길이 임하면 우리가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소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이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비춰주는 빛이라. 구원의 빛이라.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고치시는데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먼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보통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아요. 버스도 운행하지 않아요. 식당들도 거의 다 문 닫아요. 가게도 문 닫아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한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가 있는데 금지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한 가지가 침을 바르면 안 된다. 폐하고 침 발라서 어디 가려우면 옛날에 약이 없으니까 이렇게 발랐잖아요.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꾹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금지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죽을 하지 말아라.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또 침을 바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침까지 뱉어서 그걸 이겨갖고 그 사람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맹인을 보세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7절 끝부분을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아니 연못 가운데 왜 하필이면 실로암 연못입니까? 실로암 연못은 작거든요. 뭐 폭이 한 6m 정도, 길이는 한 19m, 한 20m 정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리고 폭은 한 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연못이에요. 왜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의심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눈이 정말로 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씻고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에닙사토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씻는 게 아니라 물에 몸을 푹 담그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씻어라 그랬더니 물만 떠서 눈만 이렇게 대충 씻는 게 아니라 물 속에 연못 속에 풍덩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일어나고 어떤 때는 안 일어나고 대충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과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주고는 물론 안 발라줘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발라주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면서 믿고서 순종하기를 요구하셨는데 그대로 그 사람이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믿음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포인트는 예수님이 눈을 떠주셨는데 예수님이 의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주,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지만 앞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 그의 눈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눈을 고쳐주셨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이사야서 42장 3절과 7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오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터인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맹인의 눈을 밝게 고쳐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으셔도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행동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어둠이 있거든 그 어둠을 밝게 비춰주셔서 우리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읍시다. 그분은 세상을 비추시는 세상의 빛이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 눈을 뜨게 하는 주님의 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한 손길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으면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맹인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8절과 9절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늘 쪼그리고 앉아서 냄새 나는 모습으로 한 푼만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유명한 거지였어요. 근데 그가 눈을 떴어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내가 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옛날부터 그를 보아왔던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어요. 아,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당신 맞아요? 그때 그 사람?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내가 그입니다. 내가 그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옛날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랬더니 11절에 대답을 하는데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눈이 떠졌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어져 갔다고 하는 겁니다. 11절에서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봤어요.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좀 뒤로 가서 17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그것을만 봤어요. 근데 좀 더 뒤로 가서 35절과 36절 봅시다. 우리 35절과 3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니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자, 인자 메시아를 믿느냐라고 물었는데 36절 그 앞부분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죠? 주여. 주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처음에는 사람으로 바라봤고 그 다음엔 선지자로 바라봤고 나중엔 주님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인생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인생에서 구원과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변화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영적인 눈이 떠지고 변화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변화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밤늦게까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토요일날 밤에 이 목영실에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면 밤늦게까지 혼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하고 어떤 데는 쓸쓸하고 외롭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긴장이 되고 주의를 준비해야 되고. 근데 한편으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잘하든 못하든 내가 최선 다해서 준비하는데 이 시간 주님을 만나니까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쓸쓸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삶의 환경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그리고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준 곳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면 불가능한 것도 고쳐주십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 이 삶이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넘쳐나면서 우리 주님이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완벽하지 못합니다. 연약함이 있기도 하고 질병이 있기도 하고 장애가 있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무겁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고 주님의 큰 은혜로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취해서 우리가 눈이 떠지고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